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참 예전에 많이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히브리어, 얼마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좀 안 쓴 것 같습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안을 기원하는 것인데 사실 세상의 많은 인사말들이 굿모닝이든가 뭐 니하오라든가 갑자기 막 외국어가 막 나오네요. 그 잘 있느냐는, 그 좋은 날을 그 기원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은 인사들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은 샬롬, 평안을 이렇게 기원하는 인사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땅이 고난의 역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은 단순히 몸의 안전만을 위하는 그런 전쟁에서의 평안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나 가정의 평안이나 온 영혼의 평안처럼 좀 더 넓은 측면의 평안이지만, 하지만 그 이스라엘 전쟁통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서 그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생존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만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만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묻잖아요. 왜? 예전에 식사를 잘 못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만나면 샬롬, 평안을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을 인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평안하냐고 질문하는 인사말이, 그런 질문하는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냐, 아무 문제 없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난의 시기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참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일례로 실제로 1950년에 함석헌 선생님께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해설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된 지역의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의 역사로 사용이 되는 그런 사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사실 좀 다소 좀 민중신학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아주 옳은 해석이라면 볼 수 없지만, 고난, 우리나라가 받는 고난의 역사를 신앙의 섭리로서 해석했다는 것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아픔, 고난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명곡이 있죠. 바로 아리랑. 아리, 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랑의 그 어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아리다, 아프다라는 뜻이라고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심리도 못 가고서 발병난다 하는데, 내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준 이 그 상황 속에서 가다가 코나 깨져라처럼 발병난다고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소극적인 저항 혹은 저주, 순응과 체념이지만 그런 저항과 저주라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세상의 모든 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반영하며 상처를 달래주는 그런 위로의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하는데, 그들의 삶도 이와 똑같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짓밟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다 뺏기고,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참으로 눈물의 아리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노래가락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위로를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노래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를 하냐? 다가올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노래를 부르면서 아, 아픔이 있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위로하거나 혹은 뭐 저주를 하거나 뭐 나쁜 말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6장에서 이 노래가 놀라운 이유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느냐,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성벽이 무너지고 있을 때거든요. 유다 민족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그 1절의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읍이 무너지고 환란이 있고 눈앞에 현실은 깜깜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아 힘들다 어렵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위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 밖을 나가면 광야의 도적지와 맹수들,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울타리를 세워갑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돈의 방벽을 쌓기도 하고 인맥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정망을 구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는 데 도움이 되기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또는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성은, 구원의 성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방벽,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소망의 노래를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방벽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누가 들어옵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라는 말은 에무님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멘, 아만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진실되다, 확실하다, 믿는다 이런 뜻이죠. 확실함 가운데 선 자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의를 지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의 방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단단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뭐 인간적 열정이 강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죠. 풍랑일 때 배는 흔들리지만 그 닻을 온전히 내리고만 있으며 흔들리지 않듯이,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등대를 향해 가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가듯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듣고 이리 흔들렸다가 저 말 듣고 저리 흔들렸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주춧돌을 놓고 굳건히 사는 것,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현실로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로서만 받아들입니까? 사실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와 큰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쟁 소식에 애가 타고 애 끓고 즐거워했다가 걱정했다가 온 우리의 그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겐 현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하여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서금을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식적인 사실이 아니라 엄연한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는, 그런 천국을 현실로 믿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흔들리지 않는 샬롬. 우리는 샬롬을 생각할 때, 평강을 생각할 때, 아, 상황이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야 평강이 온다, 샬롬이 온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반대지요. 현실은 샬롬이 없는 것 같고 위기가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심지가 견고하다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운동을 볼 때, 뭐 축구 같은 걸 볼 때 지고 있어요. 중요한 경기에 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 막 안타깝죠. 이겨야 되는데,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경기를 역전승에서 이겼다는 걸 알면 그 경기를 볼 때 우리가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결말을 알면 걱정이 안 되잖아요. 물론 스포일러를 당해서 재미는 없겠지만 평강이란 최종 승리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그날에 부르는 노래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는 먼 훗날 부를 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기초들이 무너지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이 노래를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늘 당겨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았죠. 청년과 청년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앉으셨는데 오늘 특별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대도 많이 마련돼 있어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또 귀한 은혜의 찬양을 들을 건데,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이제 매년마다 순회 연주를 이렇게 가죠. 근데 올해 또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일반 음악회처럼, 문화구경처럼 잘하려고, 그런 음악적 문화가 없는 곳에 문화사역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찬양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먼저 그곳에서 노래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본 땅에서 복음이 먼저 심겨졌지만 지금 1%도 안 되는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에서, 또 우리에게는 또 아픔을 줬던, 한이 맺혔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 땅에서 사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17일 날부터 호산나 찬양대가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찬양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을 기도해 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청년들의 그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노래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노래 4절을 같이 한번 외우기 원하는데 눈물의 아리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4절을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세상에 무너질 헛된 성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의 가장 생생한 현실로 삼아서 하나님께 심지를 굳게 내려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우리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제 일본 순회 연주를 갑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일본 땅에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고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